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실 빌립보서를 쭉 묵상해 보신 분이면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바울은 사실 자신이 신학자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복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이어갔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되셨는지 설명과 변증이라고 하죠. 구원을 변증하고 증명했습니다.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을 신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계속 1장, 2장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한 개인으로서, 한 성도로서 삶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춰내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한 성도로서 자신이 경험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증이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로 자신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곰곰이 묵상하면 이 고백의 핵심에 직접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러한 질문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뭐죠?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마치 이 질문을 받은 사람처럼 답변하죠. 바울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처럼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질문을 들으시면 어떤 소개부터 대번 가장 빨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의 소개가 자신이 가장 생각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사도 바울은 지금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뭐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본질인지를 자기 속에 이 몇 문장 속에서 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답해야 하는 상황과 환경의 연속들로 가득 찹니다. SNS의 프로필을 보면 그 한 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면 내 자신을 어필하고 싶은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생각하는 본질의 경험들, 그 한 문장이 요즘 이야기하는 킥이 돼요.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좋겠어서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꾸며내고 자신을 어필하죠. 스스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그걸 요구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벌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이는 외모나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연봉으로 자기를 소개하죠. 또 어떤 이는 어떻죠? 어떤 성도는 저 3.1교회 다닙니다. 저 3.1교회 목사예요. 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속한 교회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소개함으로 그게 마치 나를 소개하는 것처럼 당당하고 아주 자부심 있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소개법들이, 이러한 자기소개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되지 못한다는 걸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가 바울의 이 소개법을 보면 당시의 유대사회에서 바울은 사실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설교와 큐티를 통해서 바울의 커리어, 바울의 이력, 바울의 자랑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디 출신인지,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머릿속에 저장된 율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지식을 헤아려 봐도 바울은 무엇 하나 손색 없는 사람임에 분명해요. 하지만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고백을 내놓는 데에는 분명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보고 있으면 좀 어이가 없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의 문하생이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걸 다 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 사실 좀 어이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본문 8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8절 말씀 한 구절만 봐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경력과 이력, 경험, 자부심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혹자는, 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무너뜨렸다. 자기 붕괴라고 하죠. 바울이 지금 자기 붕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 붕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차근히 읽어보면 자기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이 본문을 끝냅니까? 이건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 제가 공부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시민권자인 거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무의미해요. 자기 자신을 붕괴시켜버리고 자기 자아를 다 무너뜨려버린 후에 이 본문을 정리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붕괴시킨 다음에 무언가를 또 이어갑니다. 오늘 저는 이 무언가를 이어가는 단어와 표현들을 좀 주목해보고 싶어요.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7절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돋보입니다. 첫 번째 유익, 두 번째 해. 여러분, 유익이란 단어는 실제로 고대 시대에 상인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장사를 해서 이만큼을 남겼다. 내가 오늘 요즘 시대로 따지면 투자를 해서 이만큼을 넣었는데 그만큼을 남겼다. 유익이라는 거 표현하기보다는 수익이나 이윤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법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해. 뭘까요? 손해를 끼치게 하는 일을 내가 계산한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이익을 가지고 무언가를 썼는데 그만큼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뽑지 못한 거예요. 얻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이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수치가 바로 해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을 제가 좀 비디오화 해볼게요. 오늘 제가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하고 다 손님을 보내고 테이블에 앉아서 장부를 펼쳤어요. 장부를 펼쳐서 오늘의 수익과 그리고 이 수익을 있게끔 한 내가 재료값과 노동비와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서 결산합니다.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그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내 자신, 그게 7절 말씀의 의미예요.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영적인 회계장부를 펴가지고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다 보니까 남는 게 얼마예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돈을 많이 저축했다고 남겼다고 생각한 것들을 차분히 과부자 틀고 앉아서 테이블에 계산해 보니까 그게 이익이 아니라 뭐였냐면 해였던 거예요. 손해를 끼칠 만하게 만들었던 계산이었던 거고 그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몇 원, 플러스 얼마가 아니라 완벽히 마이너스인 거죠. 지금 그는 파산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도의 파산 신청이라고 적은 이유가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한창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빌립보 교회와 그 교회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다시 한번요, 사역을 마무리하는 노년의 과정이 아니라 혈기왕성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첫 발을 뛴 그 상황에 자신이 지금까지 돈 벌어오며 자신이 지금까지 영리활동을 해온 장부를 펼쳐놓고 보니까 남는 게 어떤 거예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는 지금 영적 파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쌓아온 모든 이력이, 재산이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극단적으로 자신의 이력을 배설물과 같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소변, 대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시쳇말로 혹은 장난과 비아냥스럽게 이 배설물을 사용하며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 너무 난처한 일을 겪었어. 나는 이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기 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당혹스럽고 힘들어. 나 지금 뭐 밟았어? 똥 밟았어. 라고 하는 것처럼 배설물은 사실 우리에게는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단어예요. 그렇죠? 배설물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고대시대 나 바울이 지금 썼던 뉘앙스를 보면 수치와 모욕감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배설물은 모욕감을 주는 단어가 아니라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없으니까 단호히 뭐하죠? 손에서 놔버립니다. 뭐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배설물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자신의 이력을 놔버렸어요. 열심히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공부하고 율법을 외웠던 자신의 경험과 노력조차도 놔버렸어요. 5절 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5절에서 언급한 그의 스펙을 보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정말 부러워할 이력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배설물로 결단하겠단 말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결단이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이 5절의 바울의 결단을 오해할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가 다 버렸군요. 무가치하니까 다 그냥 포기해버렸군요. 물론 그렇게 바라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바울의 5절의 뉘앙스를 완전히 이해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것이 해롭고 무가치하니까 버리는 것이 그의 중심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그 버림과 그 다음에 배설물과 같이 무가치한 걸 버린 다음에 무언가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배설물이 엄청난 무가치한 대상이라면 그 무가치함이 나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내 인생에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 가치의 이익과 절대적 무가치의 해를 비교해 보니 이 해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 무가치한 것을 내려놓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어조와 뉘앙스는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그 무가치한 것이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의 자리에 놓여야 할 그 대상을 결핍시킨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방향 없이 그의 삶을 설정해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종종 직면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적인 기념비적인 선교와 수련회 이런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 SNS를 끊겠습니다. 주식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주인 삼을 다른 것들을 내 자리에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정적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그 죄를 답습하는 이유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버린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더 처절하게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가 배설물이라고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기 위해 발견되기 위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기 위해 그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저를 포함하여 내려놓는 결단이 있으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이력이었고 자기 자랑거리였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력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절대적 악망의 대상인 경력이 있으세요? 어쩌면 이 본문의 적용은 우리에게 좀 다른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처절함을 발견하기 위해 목사의 직분이 방해된다면 그거 바꿔야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기 위해 예배의 자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 예배의 자리를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사와 목사와 리더의 직분, 교사의 직분, 교회를 섬기는 직분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되기 위해 멈춰 있다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버린 후 어떤 이야기, 어떤 고백을 이어가고 있죠?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리스도를 얻게 되기를. 다 뭡니까? 다 수동태예요. 이해되세요?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못 얻는 거예요. 얻고 싶은데요, 주는 대상이요, 나에게 그거 주지 않으면 내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고 내가 스스로 놓는 내 무가치함이 끝이 아니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에게 주입되기를,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인 것이고, 영적 파산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그냥 하나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실제적인 적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얻고자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은데 그게 뭘까? 그게 어떤 걸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절 말씀이 결정적 힌트가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뭐 하겠다?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여하겠다, 그리고 그 고난과 부활을 알고자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셨던 하나의 단어가 도드라지는 게 있죠. 경험하다, 알다. 뭡니까? 배우자와의 성적인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야다흐입니다. 야다죠. 바로 이 야다란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여기에 나오는 알고자 한다, 알다의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버리고 무가치한 것을 내려놓고 그 후에 마음의 소망을 담는 기도의 제목은 뭐다? 부활의 소망까지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길 소망한다? 알길 소망한다. 저는요, 무가치한 걸 버린 이 리스트와 그 후에 얻고 싶은 바울의 소망을 대조해 보니까 맞지 않았어요. 버린 것들은 아주 형이상학적인 것들이고 눈에 보이며 계산할 만한 것들인데요, 바울이 진짜 얻고 싶은 건요, 장차 언제 올지도 알 수 없는 것들이고요, 이걸 계산하거나 수치로 바꿀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결단이 허무 맹랑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영적 파산 상태 이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나에게 다시금 나를 찾게 하는 진정한 나의 자아 정체성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찾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만 필요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 바울의 고백을 이 하루의 삶 속에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우리의 행동에 근본적인 도전을 줍니다. 부활의 소망까지, 심지어 무엇까지라도 예수 믿어서 얻는 고난까지라도 그걸 감내하겠다. 참아내어 주님 안에서 그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최근에 제자반이나 지체들에게도 이 드라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애순이입니다. 이 애순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수고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걸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인생의 처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것들로만 가득 찼어요.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렸고 꿈을 잃었고 나이가 들어 그 핏덩이 같은 셋째 아들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마저 죽게 되는 시련 속에서 그녀는 삶의 의욕을 모두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애순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고 의기소침한 너의 인생길에서 너는 지금 뭐하며 살고 있니? 애순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허탈하게 웃으며 이 한마디 남기죠. 혹시 아십니까? 살면 사라진다. 살면 사라진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다. 이건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이 아니다. 마치 이 애순의 살면 사라진다는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인생, 내 거, 내가 책임지고 싶었지만 책임지지 못했다. 그걸 깨달았어. 그렇지만 나는 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낭비하지 않을 거야. 체념하지 않겠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낼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주입되면 마치 이 한 드라마의 여주인공의 대사와 같이 내 인생, 내가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열심히 있게 발악하며 이루어낼 나 할지라도 그게 내가 어떠함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아,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 그저 살아내는 거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거구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은혜와 영적 깨달음으로 하루,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소중하게 주님께 고백하실 때에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